지난주 어머니 날 이어서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계속 살핍니다. 한주 이제 건너뛰게 되니까 조금 이제 기억이 이미 좀 어렵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의 지난번에 1장의 얘기를 했는데 뭘 했더라? 이제 생각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갈라디아 교회는요 자유와 복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급속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시금 세상의 힘과 능력을 쌓아 올리는 세속적 종교화가 퍼지고 있었어요. 그게 영적인 병이었습니다. 그런 영적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제목도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복음인가 다른 복음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동시에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뭐냐면 예수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복음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사는 모습은 우리의 삶의 전적인 변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화예요. 복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정도. 복음이 뭡니까 하면 아, 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거나 이제 내 죄사함을 받거나 천국 가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용은 그렇다고 해도 그 내용은 살아서 우리를 전적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염색을 뭘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염색을 하면은 염색하는 그 직물이 완전히 색깔이 바뀌잖아요.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색채가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의 색깔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바뀐 인생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복음을 품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제 1장에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2장에 그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복음을 품고 사는 인생에는 어떤 증거가 드러나는가? 예수의 색깔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복음을 품고 사는 증거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정말 내가 복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나의 인생에는 그와 같은 세 가지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나는 과연 정말 복음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을 그냥 머리에서 가지고 있고 그러나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우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가 2장의 이 부분을 지금 제가 하나하나 같이 깊이 살펴보려고 하면 아마 12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또 시간도 그렇고 압축시켜서 그러니까 세 가지로만 아주 중요한 골자, 우리 자신을 테스트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바른 길을 걷는 그런 예수의 제자로서 너는 나의 제자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세 가지로 압축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을 품고 사는 증거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복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마음에 지니게 됩니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지.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복음을 나누지 않고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얼마나 버는 사람인가, 자녀들은 뭐 하나, 이런 거 관심보다 먼저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복음을 품고 사는 사람으로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서부터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지만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인데요. 그 6절부터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안도 받지 않았고 제안을 하지도 않았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비즈니스 오퍼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안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받은 그 복음에 그들이 다른 어떤 그 기둥과 같은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그 복음에 이것을 더하시오, 이것을 빼시오, 이것을 바꾸시오 하는 그런 말을 전혀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런 제안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에 사람들이 이것을 더하거나 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어지는 말씀 7절은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다 했습니다. 아, 같은 복음이구나. 대상은 달라도 할례받은 자, 할례받지 않은 자, 즉 유대인들, 이방인들, 우리는 이방인들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그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같은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자 초대교회에 기둥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었죠. 영적 리더였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세 명의 그 가장 가까이 있었던 핵심 제자들이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그러니까 초대교회 기둥처럼 이렇게 인정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오른손을 내밀어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친교의 악수라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용하는 오해를 해서 아 이게 봐라 친교의 악수는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포용을 하고 인정을 해주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아주 관대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아 우리가 이 불교하고도 악수하고 회교도 하고도 악수하고 누구와도 악수하면서 구원의 길이 넓다는 걸 우리가 관대하게 받아주는 게 이 친교의 악수다. 그렇게 잘못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참 넓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아, 저 사람 통 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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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 우리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는 아주 좁은 말씀을 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분을 따른다는 사람들은 관대한 악수를 하면서 하나님보다 통 큰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 그것은 이것을 오해한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은 같은 복음을 위해 일을 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시면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과 베드로 서신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내용 또 야고보가 전하는 야고보 서신이 있잖아요. 또 요한이 전하는 요한 복음 또 요한 서신들이 있죠.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그 모든 내용 그리고 베드로가 함께 했었던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바울이 함께 했었던 누가가 있었죠.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이 모든 것들은 차이 없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모든 것이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지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크게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아, 바울의 복음은 참 마음에 드는데 베드로의 복음은 내 취향이 아니야.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100% 하나님 말씀인데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한 60% 되는 것 같아. 뭐 이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 복음 저 복음 조금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받아들여서 나는 이거 인정 안 해. 나는 이거 더 좋아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정리하고 내가 정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그런 것을 그런 성향을 부추기는 어떤 진보주의적인 어떤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듯 모든 복음은 동일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만 사람의 그 성향 속에 있는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성향을 부채질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조금 불편한 그런 말씀이 되면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지도록 만드는 일이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히 복음이 동일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조금 차이는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각 인간 저자의 특성과 또 받는 사람들, 그 당시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이 상황이라든지 그런 배경에 따라서 강조하거나 표현이 다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복음은 동일해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나 이 기둥 같은 사도들이 바울에게 뭔가 더하거나 빼도록 요청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해요. 예, 복음은 지금 바울이 밝히듯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 저 부분 가지고 얼마나 트집 잡고 걸고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이렇게 무슨 이 트랜스젠더의 문제라든지 많은 그런 이슈에서 그렇게 살아도 크리스천의 삶에는 문제가 없다고 I'm Christian but I'm just doing my stuff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가능하도록 했던 것은 바로 이렇듯 복음이 내 마음대로 여기는 중요하고 여기는 덜 중요하고 그런 선택이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복음이 동일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예수의 복음은 동일한데 이 동일한 예수의 복음이 그렇다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복음이 안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면 죄인이 아닌 사람. 그건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복음 없이도 자신은 죄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죄를 저질렀거나 죄를 마음에 한 번이라도 품었거나 생각했거나 그리고 지금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이 절대로 필요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라면 모두 복음이 절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 나와 죄사함을 받으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직 나는 예수를 만날 만큼 죄의 문제에서 내가 해결을 못 받기 때문에 내가 내 죄 문제 좀 정리 좀 하고 형편이 나아진 다음에 지금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하고 교회 생활에도 진지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기에요. 그게 아니니까 우리 주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죄의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다면, 내 생각 속에도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벗어버리거나 해결할 수 없음을 내가 안다면, 예수께 나와야 할 시간은 언젠가요? 다음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 잘 아세요. 그러나 가장 무거운 짐은 무슨 짐일까요? 가장 무거운 짐은요, 사람이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벗겨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은 죄짐이에요. 그게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 죄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지 사람을 끊임없이 몸과 마음에 수고가 있게 할 뿐 해결을 보지를 못해요. 근데 여전히 내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내가 좀 생활이 정리가 된 다음에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생각해 보겠다는 것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의 문제를 나는 스스로 정리 정도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죄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갈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내게 오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이 복음을 반드시 누구에게나 전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복음을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있다면, 머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복음이 있다면, 복음을 품고 사는 그 사람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하다는 확신이에요. 저 사람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 아이는 나중에 애가 스스로 선택하게 되면,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이 복음이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복음을 품고 살고 계시는지요? 성도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사시나요? 정말 그래서 성도님 마음에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확신이 꿈틀거리고 움직이게 하시나요? 복음을 품고 사는 사람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복음을 품고 사는 사람으로서 드러나는 증거는 이거예요. 위선이 아니라 자유를 택합니다. 위선이 아니라 자유를 택해요. 오늘 지금 읽으시는 이 본 말씀 11절에서부터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다 그랬습니다. 11절을 보면, 자, 지금 바울이 게바 즉 베드로를 나무랐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나무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이, 베드로 체면 됐는데 제가 은근하게 얘기 좀 하지, 뭐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건 정말 중대한 문제였어요.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에 자꾸만 가까이 가고 있는 베드로를 살려내는 일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좀 더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바울과 베드로가 충돌한 이유는 베드로에게 시작된 영적 암병의 위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영적인 암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할 위기에 있었어요. 자, 복음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게 됐는데 복음의 능력을 상실할 위기에 베드로가 처했어요. 아니, 그 위대한 사도인 베드로가 그런 일을 겪었을까? 겪었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상실의 위기에 있었고요. 바울은 그 복음을 파괴시키는 영적인 암병을, 그 병인데 그 병은 뭐냐면은 위선이었어요. 위선을 지적하고 낫는 길로 인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이 13절 같은 경우에 위선 계속 강조해요.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조금 이따 좀 어떤 위선인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베드로가 걸린 영적 암병의 그 위선으로 인한 이 증세가 점점 드러나는 게 뭐냐면 벽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만 베드로가 벽을 쌓아요. 자, 베드로는요, 이 처음에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는 함께 잘 교제했어요. 복음대로 또 음식도 이것저것 먹고 자유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복음 때문에 자유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 이방인들 보면은 뭐 꺼려하고 다 그랬었잖아요. 뭔가 그 사이에 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다시 벽을 쌓기 시작을 해요, 베드로가. 이유가 유대 출신 크리스천들이 그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같이 이방인들하고 음식 먹는 걸 보면서 유대교의 음식 규정을 더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라고 해도 유대 사회의 배경에 여전히 고리를 걸고 있었던 거예요. 고리를 걸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있었던 그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그 규정을 강조를 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눈치 보는 일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벽을 쌓았어요. 그렇죠?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게 바로 12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원어 헬라어로 보면 계속 진행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점점 나빠진 거예요. 벽을 처음에는 약간 쌓다가 점점 그냥 계속 쌓기 시작했다는, 그 점점 심해지는 병 증세가 심각해지는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그냥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가 않지만 그게 헬라어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분명히 예수님은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벽을 허무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그 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자,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죠. 그렇잖아요. 나 이제서부터는 예수는 허물었지만 나는 세울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소극적으로 그렇게 뭔가 피하면서 했지만 그가 선택한 그런 행동과 생각과 결과는 벽을 세우는 그런 일을 엄청나게 해가고 더욱더 심각하게 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위선은 결국 예수가 허무신 세상 벽을 다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도 벽을 쌓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 속에도 여러 가지 벽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벽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누군가 먼저 벽을 세워놨는데 나도 거기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내가 힘을 얻고 있다면 나도 벽을 세우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이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들 웃네요. 그런 벽을 세워가기가 참 쉬운 거예요. 교회라고 해도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가는 사람들이 돼요. 예수는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나 예수의 이름은 막 얘기를 해요. 막 찬송도 막 같이 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요. 여러 가지 돼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이 문제예요. 세상의 위선에 고리를 여전히 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벽을 쌓아가고 있는데 나는 내가 뭐 원해서는 아니야. 사람들이 자꾸만 나에게 눈치를 주잖아. 할 수 없이 또 익숙한 거기에 고리를 걸고 살아야지.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일은 계속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나도 벽을 쌓고 있는 그 그룹 속에서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대로 살기보다 세상 종교식으로 사는 이 영적인 암병은요, 전염력이 강해요. 전염력이 강해요.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끼어들지 못하는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면 상실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프레셔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은 23절 보세요.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바나바는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그걸 엿으러 갔다는 거예요. 아, 바나바는 바울까지도 와가지고서 회복시켜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듯 이 세상의 벽을 벽에 이렇게 끌려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에요. 결국 베드로나 이 바나바 같은 경우에 왜 그렇게 위선적인 타협을 시작을 했을까요? 이유는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인 출신들로 구성된 교회 앞에서 또 자신들의 리더 역할에서 데미지를 입을 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 베이스는 그쪽인데 그 사람들이 인정하려고 잠깐 눈치 주면 내가 입지가 곤란해 이거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치 보는 이유는 있어요. 누구나. 왜냐하면 다 자기 이득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 거기서 벗어나고 자유하게 된 건데 다시금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택해서 예수를 믿고 자유를 택하게 됐는데 어느 순간인가 다시금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 스스로는 그거를 못 봐요. 왜냐하면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 암병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얼굴을 대놓고 거기다가 남을 했다는 얘기예요. 살려야 하니까요. 다 사람들 눈치 때문에 계속 눈을 감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눈을 뜨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이게 체면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체면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것이죠? 그죠? 성도님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어제 예수의 복음의 진리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위선이 아니라 자유를 택하는 그런 일입니다. 2세기경이에요. 유대인들의 교범 책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크리스찬 책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교범책은 디다케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 아니라 유대인들, 유대사회의 정통 유대인들이라면 이런 삶이다라고 기록했던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Book of Jubilee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절대로 이방인들하고 밥 먹지 말아라. 이유가 있어요. 그들 행위를 따라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고 그들의 행위나 방식은 아주 불결하고 아주 혐오스럽고 모든 게 오염되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요. 베드로는 예수 믿고 복음으로 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자신의 정체성과 인정받는 일을 여전히 유대사회에 걸었다니까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새 사람 삶을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 기준에서 잘되고 세상 성공, 성장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는 바벨탑을 우리가 쌓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은 안 그러겠지. 아니요, 예외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 자칫하면은 누구보다도 은밀하게 음흉하게 바벨탑 같은 거 잘 쌓아갈 수 있어요. 복음을 맨날 말하잖아요. 성경 공부 맨날 하잖아요. 어디나 가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은 익숙하게 기대받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 내 입지를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자꾸만 구축해 나가는 그 욕심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위선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목사보다는 다 낫지 그러시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리더들이라고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서도 우리가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누구나 복음으로 살기보다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돼요. 눈치 보면 교회 침투해서 그 당시에 복음이 아닌 세속적인 기준을 심던 자들은 계속 뭘 강조했을까요? 더 일하십시오. 더 성취하십시오. 더 율법을 지키십시오. 잘못 지키는 자들에게는 엄중하게 아주 따가운 눈총을 주십시오. 선행을 더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부추겼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아니,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게 됐는데 또다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다시 그냥 손과 발을 다 묶어놓는 거예요. 그런 것은 평가, 수행 정도, 성공 정도 가지고 다 따지고 앉아있자고 하니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회가 되지를 않는 것이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게 되는 그 일을 마구 치닫고 있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본 바울 사도가 막아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우리 주변에 예수의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자꾸만 세속화가 되고 다른 데다가 자꾸만 뭔가 자신의 인정함을 걸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그런 위험에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러지 않는가?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고는 입을 열지 마세요. 상처만 줄 뿐이에요.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이것은 지금 영적인 암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 분명하게 단호하게 컨프런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길을 바로 걷도록 함께 우리가 힘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4절 보세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드렁큰 드라이빙 같은 거 잡혔을 때 테스트할 때 어떻게 하나요? 취중 운전한 사람 저 경찰에 잡아가지고 테스트 어떻게 하죠? 해본 사람? 안 넘어가시네. 오케이. 아이 딱 해가지고 바로 걷는지 그거 보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똑바로 걷지 않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다시 운전대 맡기고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길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복음대로 가지 않고 똑바로 안 걷고 막 이리저리 가는 사람 알아서 사세요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부딪히고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용해요. 아, 누가 말씀대로 이렇게 다 살 수가 있겠어? 여러분, 그건 관용이 아니에요. 위험을 크게 만드는 동조하는 세력이 될 뿐이에요.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이상하게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어쩌면 나는 지금 어떤 벽을 나는 쌓고 있는지 몰라요. 나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지났고 내가 예수를 한다고 했는데 왜 나의 삶은 그대로일까? 혹시 내 속에는 어떤 벽이, 누군가 먼저 만든 벽이 나도 거기 좀 걸고 있지는 않는가? 복음 이외에 다른 것에 나는 내 인정함과 나의 어떤 가치를 찾아내고 있지는 않을까? 그거 우리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 그런 위험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지금 성경에서요. 이 부분에서 성령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나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범법자로 내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했는데 내가 스스로 범법자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적인 암병이 위선을 낫게 하는 약이 뭡니까? 위선은 결국은 내가 뭔가 수행하고 선행하고 내가 다른 데서 내 가치를 찾으려고 하고 내가 의롭다함을 다른 데서 찾기 위해서 했던 게 위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영적인 암병을 낫게 하는 영적인 약이 뭐죠? 이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하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몇 번이나 반복이 돼요? 이 말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되잖아요. 한 구절에 그냥 강조하고 더 강조하고 거듭 강조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만 이거를 머리는 알고 있는데 자꾸만 다른 벽을 만들면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가는 거예요. 아, 그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이거 말은 잘하는데 내가 보이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살아가는 길은 갈짓자 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 암병의 치료 부분,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세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증거는 이거예요. 세상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부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거기 있죠.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이 이미 허무신 것을 내가 다시 세워가며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복음의 자유를 경험하고 살면서 율법과 죄와 세상의 무거운 수레를 다시 내 삶 속에 그리고 우리들 공동체 삶 속에 불러들이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답이 바로 여기 이 말씀이에요.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않아요. 20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못 박혔어요. 누가 못 박았죠? 내가 못 박았어요? 아니죠. 지금 보니까 못 박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맨날 내 자신을 못 박아야 돼, 못 박아야 돼 이러고 세월 다 가요. 아무리 못 박아도 안 박혀요. 나는 내가 잘해봐야지. 나 박았어. 오늘도 못 박았고 내일도 못 박았고 맨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세월 다 가고 나는 왜 안 변하지?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못 박히고 있는 중입니다도 아니에요. 못 박혔다는 것은 과거에 이미 완전히 성취된 일을 얘기를 해요. 이미 과거에 done 된 거예요. 내가 다시 못 박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나는 내가 막 살아나고 또 세상에 대해 살아나고 사실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게 된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이 우리를 못 박을 수 없다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 복음을 믿었을 때 즉 예수 믿는 순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우리에게도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우리에게도 임한 거예요. 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되었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제는 죽고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유한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인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있게 된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내 자신은 죽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누가 살죠? 여기 보니까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살고 있는 건 지금은 내가 아니라고 그러네요. 그죠? 내가 아니에요. 누구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한때 사셨습니다가 아니죠.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뭐죠? 예수의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게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 예수는 나를 위해 죄에서 죽고 나는 이제는 천국 간다. 이게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맞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구원의 초보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면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내 안에 와서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거나 내가 벽을 세워가고 있어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 살아있는 유기체죠?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살아계신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태연하게 항상 똑같이 있다면 바로 베드로 짝이 난 거예요. 지금 물론 베드로 나중에 좋아졌죠. 근데 베드로 짝이 뭐냐면 그냥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벽을 쌓고 있는데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영적 암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usiness as usual, 교회 stuff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stuff 그런 식으로 신앙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좀 불편하니까 좀 가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위대해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잘 예수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나? 그거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시고 주께서 죄에 대해 세상 권세에 대해 승리하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에게도 그 일이 임했어요. 예수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 말씀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일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내가 뭔가 나의 프로그레스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복음으로 사는 삶에 어떤 그런 증거가 나에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스탑! 그냥 습관적으로 생활하지 마세요. 고민해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를 오픈해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더라도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십자가의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이 돼요. 우리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치가 있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요, 구원받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하게 된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아, 우리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웬 자유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께 동행했었던 베드로가 아, 이 복음으로 아,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런 놀란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벽을 쌓는 일이 쉽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은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 경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절로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갈지자고름을 먹고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 많아도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죠.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봤어요. 나는 정말 복음을 품고 사는 사람인가? 첫 번째, 나는 모두에게 복음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난 확신하고 복음을 말하고 사는가? 두 번째, 나는 위선이 아니라 자유를 선택하는가? 세 번째, 세상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죽었고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사람인가?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특별한 어떤 슈퍼 크리스찬의 모습도 아니에요.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으심이 그리고 예수의 부활하심이 그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